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팔리체 바오어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36번째. 전보소인 프라하. 1912년 11월 18일 2시 30분. 긴박함. 회신료 첨부 긴급함. 펠리체 바우어 베를린 임마누엘 키리 거리 29. 아프십니까? 카프카. 37번째. 1912년 11월 18일. 사랑하는이여, 당연히 그 전보를 보낼만 했습니다. 그대는 어제 토요일에 편지 쓰는데 분명히 어떤 지장이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나 또한 사실 오늘 편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불행한 일요일은 이미 우리 교제에서 정기적인 불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긴 기다림으로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어제의 편지는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 편지가 그대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해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대는 나에게 확실하게,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월요일에 한 통이나 두 통의 편지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백 번 책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 책엔 내가 꼭 읽어야 할 게, 그대도 아는 상급 행정재판소의 판결, 있었는데도요. 수백 번 그 책을 다시 가까이 끌어당겼으나 헛일이었습니다. 전람회 건으로 의논하러 왔던 한 기술자가 분명히 나를 미쳤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서서 두 번째 우편물이 올 시간이라는 것과 그 시간이 막 지나가려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망아의 견지에서 줄곧 끈덕지게에 이 기술자의 작고 구부러진 손가락을 응시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점점 더 불쾌해져 읽는 것조차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보를 치는 것조차도 생각한 대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긴급으로 전보를 2시 반에 쳤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15분에야 답이 왔습니다. 베를린으로 차를 타고 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답장에 대한 희망이 내게서 점점 더 희미해지는 동안에 사람들은 베를린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종소리가 나고 우편 집배원이. 아, 집배원은 얼마나 친절하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요. 전보엔 그 어떤 나쁜 소식도 씌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호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채 내 앞에 놓여 있는 전보는 지금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격렬한 고통에서 행복으로 날아오를 때 사람들은 어디서 그 힘을 조달하고 어떻게 의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제 쓰던 이야기에 온 힘을 다 쏟아버리고자 하는 무한한 갈망으로 앉아 있습니다. 갈망은 절망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로 괴로워하면서 곧 그대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또 사무실을 전혀 좋아할 수 없으므로 그리고 며칠 전부터 중단된 나의 소설의 측면에 새로운 이야기, 그러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싶은 강한 욕망과 함께 여러 가지 일로 괴로워하면서 몇 날 며칠 밤을 걱정스럽게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걱정되는 일들이 머릿속에서 방해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오늘 저녁에 30분으로 줄어든 산책을 하면서 물론 전보 배달원을 학수고대하면서 한 산책인데 실제로 우리 집에서 아주 먼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은 올해 여름에 괜찮은 친분을 맺은 슐레지엔의 한 남자에게 편지를 하는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오후 내내 나에게 예수에 대한 신앙을 전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그대의 전보가 왔으니 그 편지는 잠시 내버려 둡시다. 그대, 사랑스런 유혹이요. 이제 단편을 써야 할지 아니면 잠자러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그대에게 내가 전보로 야기시킨 걱정과 불편함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죄도 없이요. 프란츠. 38번째. 1912년 11월 19일. 사랑하는 이요. 이것은 결코 비난이 아닙니다. 단지 설명에 대한 부탁입니다. 잘 알지 못해 슬픕니다. 수없이 편지를 보내는 우리의 미친 짓을 그만두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어제 그 일에 관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에겐 내일 보내겠습니다. 편지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에 의논하고 통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칠 겁니다. 그대가 알려준 바에 의하면 그대는 나의 지난번 등기 편지를 금요일 오전에 받았고 아니면 적어도 그 편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 자신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런데도 그대는 토요일에야 그 편지에 답했고 토요일 편지에서 그날 편지를 하나 더 쓰겠다고 하고는 하지 않았으며 월요일에는 약속했던 두 통의 편지 대신 하나도 받지 못한 사실은요? 또 그대는 일요일이 지나는 동안 한마디도 쓰지 않고 있다가 저녁에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편지를 쓰셨지요. 내가 아직도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말입니다. 내가 전보를 보내지 않았다면 월요일에도 편지를 하지 않았을 거고 결국 아무 편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월요일 날짜가 적힌 그대의 속달 편지가 내가 받은 유일한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다음 사실입니다. 그대는 반나절이나 아팠는데도 한 주일 내내 연습 공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아파도 토요일 밤에 춤추러 가고 아침 7시경에 집에 돌아와 새벽 1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월요일 저녁엔 개인 무도회에 가시나요? 세상에, 무슨 삶이 그러합니까? 사랑하는 이요, 부디 설명을 해주세요. 꽃과 책들은 잊어버리세요. 그것은 그저 나의 무력함일 뿐입니다. 프란츠, 동봉한 종이에. 그대가 일요일 편지에서도 월요일에 편지할 것을 분명히 약속했다는 것을 나는 지금 확인합니다. 39번째. 1912년 11월 20일. 사랑하는 이요, 내가 그대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오늘도 편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우편 배달 때도, 두 번째 배달 때도 정말로 나를 괴롭히시는군요. 반면에 그대 편지 한 통은 나를 무척 행복하게 할 텐데요. 그대는 나에게 실증이 났습니다. 그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대가 내게 편지하지 않은 게 놀라운 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선 지난 날처럼 헛되이 끝없이 그대의 소식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대의 소식을 드리리라는 희망 또한 없군요. 그대가 침묵으로 보내는 이별을 나 자신에게 반복해 표현해야겠군요. 나는 이 편지에 얼굴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보내지 못하겠죠? 그래도 편지는 보내야 합니다. 이제 더 편지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프란츠. 40번째. 1912년 11월 20일에서 21일로 가는 밤으로 추정. 사랑하는 이요, 새벽 1시 반입니다. 오전 편지가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나요? 그대가 친척과 친구들에게 갖고 있는 의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대는 수고하고 있는데 나는 그대의 수고를 비난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그대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는 표시로 장미 한 송이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사실 피곤한 게 아니라 무감각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제발 내 곁에 머물러 달라는 것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서 그 어떤 저기가 나와 그대에게 어제 오전 편지 같은 그런 편지를 쓰더라도 믿지 마세요. 그 편지를 무시하고 내 마음을 보십시오. 삶은 정말 힘들고 슬픕니다. 어떻게 씌어진 글로만 누군가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붙잡기 위해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 안에 나의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대의 손을 단지 세 번의 순간 동안만 곧 그날 밤 내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대가 나에게 팔레스티나 여행을 약속했을 때 바보인 내가 그대를 승강구에 오르게 했을 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에게 입맞춤해도 되나요? 그러나 이 가련한 종이 위에요. 차라리 창문을 열고 밤공기에 입맞춤하는 게 낫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화내지 마세요.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란츠.
KBS 오디오북
41번째. 노동자재해보험공사의 편지지. 1912년 11월 21일. 사랑하는 이여, 가엾은 이여. 그대는 비참하고도 몹시 까다롭게 구는 애인을 두고 있군요. 만일 그가 이틀 동안 그대한테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하면 그는 단순히 말로라도 닥치는 대로 공격을 합니다. 그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 순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뒤엔 후회합니다. 그는 그대를 불안하게 한 경미한 그대 입의 경련까지 벌을 마땅히 받게 될 테니 안심하세요. 사랑하는 이요, 오늘 그대가 보낸 두 통의 편지에 의하면 그대는 나를 아직 잠시 더 견뎌내는 듯합니다. 제발 어제 나의 편지가 그대의 마음을 돌려놓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오늘 전보로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에 대한 나의 걱정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끔찍한 초조감, 머릿속에서 타오르는 유일한 생각, 그것과 관련 없는 것은 잘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 시선은 늘 문으로 향해 있는 사무실에서의 삶. 침대에서 감은 눈 뒤로 참을 수 없는 심상들. 몽유 상태, 골목에서 무관심하게 넘어짐. 두근거리지 않고 잡아당기는 근육일 뿐인 심장. 반은 망가진 글쓰기.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화내지 마세요. 그대가 편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월요일에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는 그대의 생각대로라면 월요일에 왔어야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보낸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 분실된 것이 분명합니다. 일요일에는 그대가 토요일 아침에 썼던 편지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 토요일 밤에 썼던 편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그 불쾌한 일요일의 기억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엔 편지가 없었고 화요일엔 일요일 날짜가 적힌 편지 한 통과 억지로 얻어낸 속달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요일엔 다시 편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어 나를 파열시키는 감정의 작은 부분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저주 때문에 그대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끝내려 했거나 그대의 어머니가 그대에게 편지 쓰는 것을 금한 것 이외에는 내게 다른 설명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내 기억으로는 그대의 어머니는 그대의 처음 편지에서는 어머니가 발코니에서 그대에게 손짓했을 때, 그대가 아침을 조금밖에 먹지 않는 것이 불만스러웠을 때, 그대가 사무실에 너무 늦게까지 있어 전화로 집에 오라고 하셨을 때,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점점 부정적으로, 뜨개질한 것을 생일 선물로 원하셨을 때, 그대의 사무실 일을 바로 평가해 주지 않으셨을 때, 그대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방문을 너무 자주 요구하셨을 때, 그대가 침대에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밤에 방으로 들어오셔서 그대를 죽을 듯이 놀라게 하셨을 때 등등 되어갔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럴듯한 설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제야 베를린의 휴일 때문에 화요일의 편지가 목요일에야 도착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달력만 봤더라도 알았을 텐데요. 내 모든 잘못을 다시 한번 그대의 관용으로 만회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의 입맞춤으로 오늘과 그 모든 슬픈 일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